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2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84명이 증가한 12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나라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이스라엘, 홍콩과 마카오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병사가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주한미군 장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23세 남성으로 현재 부대 밖 숙소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24일 대구 미군 기지인 캠프 워커를 방문했으며 캠프 캐럴에도 머물렀습니다. 미군 가족에 이어 병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주한미군 기지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미국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52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모두 발병의 중심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고 중국 당국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어제 새로운 감염 사례 406건이 추가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총 사망자는 2,715명, 확진자는 78,0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네 번째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 10차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 7명이 참가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앞서 열린 세 차례 경선에서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2위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3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이 참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 민주당 유권자를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는 14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다음 달 3일 슈퍼 화요일에 사실상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정파 탈레반 간 임시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도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7일간의 임시휴전이 이틀 동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를 현재 12,000명에서 8,600여 명으로 줄일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양측이 임시휴전 약속을 지키면 오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새로운 시민권법을 둘러싼 힌두교와 이슬람 단체 간 폭력적인 충돌로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4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정된 시민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시위자 수천 명이 충돌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사망자 외에 18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한미군 병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들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감염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첫 확진자도 발생한 가운데 최초 발원지인 중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 사이 확진자는 대폭 늘어 26일 오후 4시 현재 총 126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망자는 12명입니다. 이에 한국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입니다.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들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이 정점이 되고 다시 뭐 그다음 웨이브가 올지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조정관은 지역 전파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 일주일 사이 매우 급격하게 감염자가 발생한다며 이 시기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계속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충원 등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첫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경북 7구 캠프 캐럴의 23세 미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재 기지 박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의 가족인 60대 여성에 대한 확진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주한미군 병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한국 내 기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 등으로의 가족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나서 한국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항 등 입국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한국과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6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조치가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만약 중국 내 감염이 다시 증가한다면 세계적인 감염병 전쟁을 교착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핵군축 핵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한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자제해왔다며 중국도 이에 상응해 과도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이후 격리하는 국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의 세이셸 등 27개국입니다. 그러나 중국발 감염원이 여전히 끊임없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공항 검역만으론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의사협회 측은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제라도 중국발 입국을 금지해 감염원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입국 통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며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들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환자를 막는 데 방역 역점을 주고 있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국 전문가인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26일 VOA에 이미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협의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기네 입장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하면은 이제 더군다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5일 적정한 시기에 검역에 대해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국인 유학생 검역 시기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CDC가 가장 높은 단계의 여행 경보를 발령한 것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 발생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면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60%에서 95%가 함유된 세정제로 손을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CDC의 여행 경보는 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보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그리고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5일 CDC처럼 여행 경보를 올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여행 경보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안전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경보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상황, 건강상 위험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2일 한국에 대해 4단계 중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한국 여행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여행 일정이 지연되고 강제 격리될 수 있으며 매우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내리는 여행 권고 중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주의 실시를 뜻하며 여기에 세계 110여 개국이 해당됩니다. 강화된 주의를 실시하라는 2단계는 신종 코로나뿐 아니라 테러 위험, 사회 불안 등 각국 상황을 근거로 내려집니다. 이어 3단계는 여행을 재고하라는 단계고 가장 높은 등급인 4단계는 여행 금지입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과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핵 군축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25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so much more still to do. State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ose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국제사회가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 안보 태세 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들 국가들의 핵 군축 속도가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실용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영국은 군축 문제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둬왔고 군축에 대한 다자간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 군축과 비확산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parallel to nuclear disarmament, we should work together on nuclear non-proliferation. Japan continues to support the U.S.-North Korea process. Japan reaffirms its strong commitment.
오미 아사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일본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프로세스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note with concern that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s, especially those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remains a serious challenge.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에르키 코다르 에스토니아 외무부 부장관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확산이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다르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오직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 국제적 의무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은 기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만들어 북한 등의 미사일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르단 그르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군축회 감축과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라드만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가 핵폐기 달성을 위한 유일한 포괄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군축회의에서의 지속적 논의와 NPT 등 관련 국제조약의 일관성 있는 이행이 국제 핵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이번 주로 이때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후 미북 양측은 지난 1년간 협상은커녕 만남조차 거의 없었고 북한이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BOA는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북 협상의 현 주소와 향후 진전 방안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달라진 북한의 태도와 대미 접근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4,500km의 먼 거리를 60시간 동안 열차로 달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심 참모 역을 수행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이 미북 협상에 대해 의욕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식 대사법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보여준 것은 기본적으로 대미 접근법에 대한 재평가였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ve seen in the year since is basically a reevaluation of the approach.
김 위원장은 회담 한 달여 뒤인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해제 때문에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이 4월 시정 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가고자 했던 새로운 대미 정책 방향의 윤곽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s speech in April, I think, provided the outlines of what turned out to be the new direction for North Korea.
시정 연설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고, 이는 변화된 대미 정책 방향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김 위원장은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사격을 시작으로 신형 무기 시험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이와 5월부터 11월까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등을 13차례에 거쳐 시험했습니다. 둘째, 김 위원장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4월 하순 첫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고, 6월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5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도했고, 일주일 후인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정의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제기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 이후 정상 외교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7월 중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6월 판문점 회동에서도 거듭 확약했다며 8월 미한 연합훈련은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깰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정상외교에 기반한 미북 협상이 한계에 달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t that point they concluded that Trump can't make his own bureaucracy. He can't make decisions and have them stick.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부 관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득하지도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7월 중순부터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 8월까지 약 40일간 7차례 신형 무기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7월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면서 군사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 측 협상 대표인 김영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해리 카즈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스톡홀름 협상의 결렬은 미국 간 긴장화나 이른바 대탕트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failure of talks this fall in Stockholm was the marker tha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détente was coming.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지렛대를 되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갔고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11월 중순 예정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0일간 고위급 인사들의 명의로 무려 14차례의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제계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12월 7일과 13일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는 북한이 장기적 관점에서 핵협상에 접근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며 장기전에 대비한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의 대미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과의 장기 교착상 대비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해제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 무기 개발 사업도 더 활기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파 국장은 북한이 연말 당 실험적인 협상을 끝내고 제재 체제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는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한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 협상에 임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결국 제재 완화를 위해 협상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can describe North Korea as having taken a wait-and-see approach. In my view, it is obvious that they want an agreement.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북한이 현재 미국의 적절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핵화 협상의 타결을 원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1년을 맞아 B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미북 협상에서 대선을 포함한 미국 국내 정치 변수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1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줄어든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트위터를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핵 사태와 관련한 트윗입니다. 탄핵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600차례 이상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후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한 건 25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앞선 2018년에 80여 차례 북한 관련 트윗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70% 줄어든 겁니다. 기간을 나눠보면 8월까지 올라온 트윗 이마저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사라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I just do want to tell you that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and a great relationship has been made.
대북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북한과 훌륭한 관계가 조성됐으며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잘 알게 됐고 존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두 달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상호 신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하지만 이런 발언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미북 실무협상 일정이 확정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만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울 때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무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침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기면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위원회가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1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정치적 또 경제적 압박을 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국제사이버 안보정책소위원회가 25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 간 외교에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오히려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regime continues to produce fissile material for more nuclear weapons. As well as expanding and refining production facilities.
북한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위해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탄두 개발을 위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미북 외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협상 기준을 낮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은행 등 300여 곳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남부 연방지법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 몰스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중국 선박과 선박 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미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란을 제재로 압박해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데 3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진전은 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정상화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re buying their time. And for them, I think it's impossible. For them, it's hard to return to negotiation without sanctions relief.
북한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유린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주장했습니다.
Workers are not paid directly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salaries flow to the regime. Second, North Korean workers are not fully and fairly compensated for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의 상당한 부분이 정권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물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리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경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의회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해상과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신속히 타결돼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에 전략적 안정을 제공하고 미한 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금은 동맹 내 긴장과 불확실성을 악화시킬 뿐인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며 그렇게 하면 정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테리 연구원도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형태로 훈련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면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VOA에 양국 지휘부가 연합훈련 조정에 앞서 대비태세와 영내 안전보장, 억지력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 국방장관이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한 연합 지휘 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훈련에서 대비 태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고 말하며 대북 억지력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양국 장관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와 부실한 보건체계, 영양부실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그 같은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신종 코로나 대응에 벅찬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억지력 목표는 대비태세나 영내 안전보장보다 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예상되는 연합훈련 축소 형태와 관련해선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기존 극비전쟁 지휘소인 CP탱고에서 미한 지휘부가 모여서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규모를 축소해 연합사 작전센터와 유엔사, B2, B1 벙커, 한국 합참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ooks 전 사령관은 연합훈련 분산 실시가 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지휘소가 타격받거나 통신망에 이상이 생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도 연합 지휘소 훈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훈련과 같은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참여 인원을 축소해 분산된 장소에서 원격 화상 회의를 하는 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Combined operation center. They could use multiple operation center and link them virtually to video telecom.
하지만 훈련 축소 결정이 어디까지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고려인 만큼 향후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나설 경우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한 군당국의 연합훈련 축소 고려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연합지휘훈련의 경우 약 천여 명의 참모장교들이 한정된 장소에서 2주 동안 함께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최근 일본의 크루즈선 내 감염과 유사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축소 결정이 적절한 조치일 수 있지만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e not doing large scale exercises, then you're not, you're not acquiring and maintaining that level of expertise.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미 기존 연합훈련을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축소를 강행한다면 기존의 훈련의 질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는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고장하기 위해 미한 연합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ctivities even this very moment. Going forward, the combined exercise and training.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열린 51차 미한 안보 협의 회의에서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공동으로 승인했습니다. 올해는 이 결과를 토대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의 시한보다는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선거 일정 등에 연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ay be a desire to achieve it.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는 바람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선거 일정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조기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력과 화력의 통합을 모든 군사 분야와 지휘 통제망에 적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쟁이 빠르게 지역 전쟁이 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까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됐습니다. 이후 1979군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에 이전됐지만 전시작전권은 현재까지 연합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처음으로 전작권 환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듬해 3월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환 시점이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약 3년 뒤인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당시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높아지자 2014년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미한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46차 안보협의회에서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합의된 세 가지 조건은 미한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에몬 길모 인권특별대표는 25일 속개된 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이번 이사회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iven the continuing grave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에서 자행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다시 한번 북한의 끔찍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길모 특별대표는 새 결의안을 통해 즉각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체 없이 유엔 인권체제와 관여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n North Korea, reports of serious and wide-rang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emerge.
북한에서 중대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올해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e issue of abduction by North Korea is one of our top priority issues.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최고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미 정무관은 유엔 총회에서 지난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납치 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4주일 동안 계속되는 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6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0일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유럽연합이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사실상 봉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광산업 등 전반적인 북한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는 지난 한 달간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두 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숫자가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띄지만 검사를 받은 곳이 모두 러시아 항구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운항이 줄어든 건 위성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최근 B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주요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고 일부 석탄 항구들에는 선박들이 아예 정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이 줄어든 시기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선박의 운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한 달 가까이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관광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외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한 데 이어 25일을 끝으로 고려항공의 모든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또 다른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도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됐던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당분간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화 적자를 외국인 관광 수입과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액 등으로 메우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모두 국경 봉쇄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들입니다. 최근 북한은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평양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단기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북한의 관광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ourism won't jump back up, you know, real quickly. It'll be bad the whole year. And
브라운 교수는 일반적으로 관광 산업은 회복이 느리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광객 수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밖에 원산 해변가에 대규모로 건설 중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4월 태양절이 완공 목표일로 제시됐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당분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그 못에 쫓기듯 속도전으로 건설하지 말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 더 연장하여 다음에 태양절까지 완벽하게 내놓자고.
관광뿐 아니라 북한의 수출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2014년 에볼라 사태 때도 국경을 폐쇄했었고 그 결과 교역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에볼라 사태 당시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35% 줄었습니다. 또 사스가 한창이던 2003년엔 당시 400%까지 치솟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국경 지역 밀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과 장마당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의 물가 변동 추이를 주시하는 일부 언론들은 최근 북한의 유류 가격이 인상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은 해당 유류의 비축량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북한 정권이 장마당의 쌀값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브라운 교수는 이런 상황은 자칫 시장에서 쌀이 자취를 감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 경제에 단기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통제되고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경제활동에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가 남아있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 2위 국가지만 보건당국의 대응은 크게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국제협력,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효과적인 전염병 퇴치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한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7일 중국 우한에서 숨진 한 의사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원양, 우한중앙병원 안과과장으로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해 공개한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리 씨가 경고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대신 그가 거짓 정보를 확산시킨다며 체포했습니다. 그 한 달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섭게 확산돼 중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리원양은 진료하던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국민의 보건 안전보다 체제 유지를 더 중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25일 BOA에 중국의 부실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when you look at responses from authoritarian states, the question is, one, how much transparency is there?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전염병 대응은 얼마나 투명성을 확보하는지가 관건인데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의 보건 상황을 수십 년간 연구한 로빈슨 교수는 전염병 비상사태에서 격리와 이동, 집회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건 대개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염병 상황이 어떤지, 왜 나는 관련 정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지,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지 등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이나 제보 등 부정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취합할 때 전염병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홍콩 중국대학의 스튜어트 하그리브스 법과 교수는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중국 정부가 부정적 정보를 처벌하지 않고 권장했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빨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의 전면적인 감시와 정보 통제는 국민에게 공포와 불신만 더 키워 전염병 대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지 않은 채 얼굴 인식 등 첨단 감시 기술을 동원해 우한 등 주요 지역 시민들에 대한 감시와 바이러스 추적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잠복기를 파악하고 신속한 진단기기,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때까지 이런 첨단 감시기구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합니다. 바이러스는 범죄자 추적과는 달리 뚜렷한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차단이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도 국경을 봉쇄한 채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을 나라 안팎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관련 정보도 공유하지 않아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전염병 담당 의사 출신인 최정은 한국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VOA에 북한 당국은 전염병을 체제의 안전과 우월성 약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꺼리고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후 각종 전염병이 계절마다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계속 겪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1년 내내 사계절 그 발생되고 있는 전염병 상황들에 대해서 뭐 WHO라든가 국제사회하고 정보를 공유 안 할 뿐더러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도 안 합니다, 북한은. 왜? 체제 이미지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낙원에서 우월한 사회주의 보건 시스템의 그 이미지에 그 훼손한다고 지금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콧 고덜립 전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한국 보건당국이 거의 2만 명에 대해 검사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진단검사 규모와 신속성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보건당국은 최신 진단키트를 통해 몇 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매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장소, 격리 상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상황을 WHO 등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고 많은 언론은 각계각층의 반응을 통해 정부 대응의 잘잘못을 따지며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아블라하미안 조지 메이슨 대학 방문연구원은 트위터에 한국 내 확진 사례가 많은 건 고도의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인 대응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모든 역량을 갖춘 나라는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한국의 강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24일 미국은 과거 에볼라 사태 때 44개 나라를 워싱턴으로 초청해 공동 대응을 주도해 성과를 냈지만 중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문가 파견 제의를 거부한 채 공산당 우선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어느 정부도 전염병 대응에 완벽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전염병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fundamentally no means to change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You can't vote them out of office.
일당 독재를 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정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민주국가처럼 투표를 통해서 지도부를 교체할 힘이 국민에게 없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국제 공유, 자원을 주민들의 보건 문제에 우선적으로 배분해 무너진 공중보건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북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미국 대학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육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 육군사관학교 순서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02년 2월 26일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와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의 부장송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부터 문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위고는 20살 때 시집 오드와 기타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위고는 이후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그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발표합니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은 한 가난한 노동자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체포돼 감옥 생활을 하고 이후 13년 후 다시 사회에 나와 이름과 신분을 바꿔 다른 삶을 살며 성공하지만 그를 뒤쫓는 한 형사에게 걸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혁명을 사실적으로 담아냅니다.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정치가로 한 인생을 산 빅토르 위고. 그는 시와 소설, 민중을 위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26일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An explosion underground in the garage section of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has killed now 이 폭발 테러로 6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뒤 범인 4명은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테러의 주범인 람지 요세프는 폭탄이 터지고 몇 시간 뒤 파키스탄으로 달아납니다. 미국 수사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요세프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1995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날 테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공중 납치해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망 또는 실종된 희생자만도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